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 위원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서 미국과 타이완 관계 수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 전투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오늘 타이완 부근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경보기와 폭격기, 수송기, 수호위 전투기 등 군용기들이 오늘 중국 남부에서 이륙해 타이완과 필리핀 바시 해협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타이완 군 당국은 항공기와 감시선 등을 출동시켜 중국 측의 움직임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자국 전함과 전투기, 정찰기가 타이완 주변에서 필요에 따라 정례적인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주 타이완 협회의 제임스 모리어티 대표는 위협과 강압으로 타이완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고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대표단과 이틀 일정의 협상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9월 양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첫 협상에서 교섭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협상 항목에 물품 관세 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환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상품 무역과 일부 서비스 분야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경제 환경 국제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고노다로 외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 커창 중국 총리를 예방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측 간 대화가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며 양국 관계를 더욱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상은 이에 일본과 중국은 양국 간 다양하고 어려운 현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서 양자 현안은 물론 국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고노 외상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양자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도록 모든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마지막 일정으로 베네수엘라 국경 인근인 콜롬비아 쿠쿠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제재와 비자 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두로 정권과 지지 세력들이 그들의 부패와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의 자국 대사관을 스파이 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11일 영국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중이던 어산지에 대한 보호를 철회했고 이후 어산지는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납치 인질 위험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 위험 지역으로 이미 분류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지난 1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북 간의 대화의 동력을 되살린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북 대화 재개와 3차 미북 정상회담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며 한국 정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불과 1년 전에 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며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미국과 남북이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갖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특사 파견 등 구체적인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도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제의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차 북미정상회담 하겠다고 해놓고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자고 해놓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신다고 갔다 온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죠.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잡아놓은 것은 그만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문 대통령이 추진할 남북정상회담에 어떻게 반응할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마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남북한 정상회담의 뭐 확실한 개최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과 관련해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남북 실무진 간의 접촉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한국과의 대화마저 단절시켰을 경우에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수 있고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적에 아직은 가능성은 좀 남아있긴 하다.
최 부원장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정상회담을 추진할지 남북이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직접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제재가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3일 페루 리마에서 페루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노이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의 지도부가 세계에 가해진 핵 위협이라는 도전을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미국이 그 결과를 달성하는 길로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매우 확신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거듭된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직접 최소한 6번 비핵화 약속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에겐 할 일이 있고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더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노이에서 우리가 한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데 있어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했다고 확신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은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2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 중 적지 않은 분량을 미국에 할애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3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지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 시한을 올해 말로 제시하면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계속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에 대해 다음 단계 진전을 위한 성과가 있었다고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도 인상적이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개리에 거론한 점이 주목됩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비난하면서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기보다는 훌륭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화답한 겁니다. 지금까지 미북 협상의 원동력이 되어온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두 정상의 이번 메시지 교환으로 미북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까요?
아닙니다. 대화를 재개하기에는 비핵화에 관한 입장차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정상회담을 서두르면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며 회담이 열리려면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예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자신이 먼저 입장을 바꾸거나 회담을 제안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협상의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주장한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에서의 미국 측 제안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딜식 일괄 타결 해법은 선 무장 해제 후 제도 전복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정 연설에서 제재 해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적대 세력들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재 해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는데요. 핵무기가 제거돼야 제재도 해제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를 추가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공을 상대에게 넘기면서 신경전을 계속하는 상황인데요.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의 분위기로는 당분간 대화 재개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빅딜식 해법과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양보가 없는 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35개 납치 인질 위험국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국무부는 북한이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납치 인질 위험국 K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 위험 지역으로 이미 분류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국무부 여행주의보 K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국무부는 외국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 행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위험성을 여행주의보에서 5위험 지표를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런 개탄스러운 행태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이 최종 갱신일로 표시된 북한 여행주의보에는 5지표와 함께 미국민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 위험이 심각하다며 여행하지 말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지난 9일 납치와 인질 위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K지표를 도입하면서 35개 나라를 지목했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행 금지 지역인 4등급으로 분류된 13개 국가 가운데 북한만 K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발표한 K지표와 북한에 해당하는 O지표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K지표는 범죄 테러 분자나 조직이 개인을 붙잡아 살해나 상해 등의 위협을 가하면서 정부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석방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태가 일어나는 나라에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미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과 관련해 납치와 인질 문제보다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VOA가 국무부 여행주의보를 확인한 결과 북한과 함께 당국에 의한 임의 구금과 관련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도 K지표 없이 O지표만 표시됐습니다. 더불어 미중 이중 국적자에 대한 당국의 임의 법 집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K그룹에 북한이 배제된 것이 최근 미국 외교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행주의보 작성을 위한 분석은 상대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고려 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주의보 작성을 위한 일련의 요건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통계와 공개 자료, 정부 소식통을 통해 취합되는 정보,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평가, 외국 정부의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는 T, 범죄 위험성이 있는 국가에는 C, 자연재해 우려에는 NG표를 별도로 표기해 위험성을 알려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왔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 의회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 공식 종결을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했는데 제재 강화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 내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큽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백악관에서 미한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한국의 남북 경협 추진 노력에 대한 미 정부의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이 전달됐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보낸 서한으로 신뢰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미국이 막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서한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로칸나 의원은 의회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의 제1부의장을 맡고 있고 앤디 김 의원도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입니다. 두 의원이 주장하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사실상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필요한데 미 의회 민주당 지도부의 당론과는 괴리가 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절제된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 측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VOA에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t unless the sanctions are deep, strong, and long. 하노이 회담 직전에는 본회의 연설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결정할 경우 의회는 제동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못 미치는 것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도 최근 VOA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과 민주당 내 여론 사이 간 괴리는 남북 경협에서만이 아닙니다. 로카나와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하노이 회담 직전 한국전쟁 종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한 명을 제외한 18명 모두 진보 코커스 소속입니다. 결의안은 한국전 종전과 최종적인 평화 정착 선언을 한다고 해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명시된 공약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민주당 중진인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은 VOA에 미북 간 좀 더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다음 단계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함으로써 사찰이 이뤄지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시작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군사당국 간 연락 채널 재개를 촉구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 33명의 명의의 서한이 보내졌는데 역시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습니다. 진보 코커스의 대북 어젠다를 주도하는 인물은 로칸나 의원입니다. 그는 지난해 6월 트위터를 통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 슈머 의원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미사일 폐기 없이 제재 완화를 해선 안 된다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데 대해 이런 강경한 시각은 미 외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세대 또는 새로운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최근 VOA에 현실적인 미북 협상 접근법으로 과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look at the framework that George Shultz and Bill Perry have laid out for.
페리 프로세스는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양측이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적 보상과 이행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칸나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미국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상응 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해 연합훈련 재개를 주장하는 의회 내 여론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외교적 조언을 구했다며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의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91년 의회 내 민주 코커스 산하에 설립된 진보 코커스는 버니 샌더스 한 명의 상원 의원과 78명의 하원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주로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미 역사상 최연소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뉴욕주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코르테즈 의원도 진보 코커스 소속입니다. 최근 들어 밀레니얼 세대 등 미국의 젊은 유권자 사이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지층이 점차 확대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라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만간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미북 실무협상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인도 지원 패키지 등 다양한 제안을 하겠지만 북한이 한국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할 만큼 이런 유인책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협상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원칙과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기조를 바꾸지 못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r at least Trump did talk about humanitarian assistance. So, and we know there's food shortages in the north. So I wonder whether Moon Jae-in may try to put together some.
다만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담은 커다란 패키지를 김정은을 위한 선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 한국의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인도주의적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의 식량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문 대통령이 현재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북 대화 분위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he has to tell him that the President Trump really does want to make a deal. And that first of all, he needs to make sure that Kim Jong-un doesn't do anything stupid.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정말 원한다는 점을 전함으로써 김정은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이 향후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ooking to see whether his own peninsula process can help leverage the nuclear process. So I think to some extent.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과정이 비핵화 과정을 도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이 두 과정이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어떻게 서로를 보강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핵 문제를 미국과 풀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온 북한이 구체적인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북 사이에서 제재 문제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몰딜 언급을 대북 설득 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said that they would entertain a small deal, even though they were focused on a big deal.
빅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상호주의를 의미하는 스몰딜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핵협상을 궤도에 올릴 신호로 간주할 수 있는 미북 실무협상을 견인해야 한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머 존 조정관은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설득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을 원하는 미국과 합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nts to have a comprehensive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So I think, and obviously, the proposal that Kim Jong-un made in Hanoi.
하노이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해법으로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일괄 타결 해법을 원한 만큼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국과 로드맵, 핵과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을 폐기하는 최종적 완성 단계를 포함하는 합의를 협상하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클링네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다자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내놓을 수 있는 제안이 많지 않을 뿐더러 북핵 문제는 미북, 남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세 달 연속 과거보다 많은 양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4천여 톤의 정제유를 지난 2월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12일 러시아가 4,382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다며 이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 톤으로 환산할 경우 약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보고는 지난 1월 5,976톤에 이어 두 번째이며 또 다른 나라인 중국은 1월에 478톤에 대한 보고만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들 두 나라의 올해 공급량은 1,837톤으로 전체 허용치의 16에서 18%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예년에 비해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늘리고 있는 점은 주목됩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6,983톤을 보고해 역대 가장 많은 양을 제공한 이후 다음 달인 1월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2월 제공량은 앞선 두 달보다 적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월 평균 반입량인 1,599톤보다 약 3배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지난해 총 48,441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는 전체 허용치의 74에서 80%로 추산돼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았지만 이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는 이번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표결을 통해서 미국과 공식 무역 협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일본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 만에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반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 보내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벌인다고요?
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미국과 공식 무역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15일에 룩셈부르크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협상 문제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 회원국들은 EU의 사실상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미국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프랑스는 반대표를 던졌고요. 벨기에는 기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무역 갈등, 지난해 본격적으로 불거졌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유럽연합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연합도 이에 맞서서 청바지와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측의 무역 갈등이 고조됐는데요. 이에 지난해 7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워싱턴을 급히 방문해서 무역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달째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면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EU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 축인 독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독일은 프랑스와는 달리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둘러 왔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유럽산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독일산인데요. 이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제조사인 이 다임러 이렇게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려면 반드시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반대하는 건가요?
네, 사실 프랑스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독일만큼 다급한 상황은 아닌데요.
네.
프랑스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계속되는 자동차 관세 등 무역 위협과 또 파리기후 변화 협약 탈퇴 등을 문제에 삼아왔는데요. 프랑스는 이 문제를 5월에 있을 유럽의회에서 다루자고 회원국들을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EU와 미국은 어떤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이게 되는 건가요?
네,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은 물론 농산품까지 광범위한 품목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농산품 분야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농산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문제 삼고 있어서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이제 곧 유럽과 새로운 무역 협상에 들어가겠군요.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함께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어온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이 협상의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막바지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대 핵심 산업 육성을 뼈대로 한 중국 제조 2025 달성을 위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 만에 원자로 내 핵 연료 반출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15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핵연료 반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인한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8년 만입니다.
당시 사고가 난 원자로가 여러 개였죠?
예,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폭발과 함께 정전으로 이 원전 유지에 필수적인 냉각계통이 마비되면서 1호기부터 3호기는 원자로 안에 핵연료 물질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녹아내린 핵연료에서는 사람이 다가가면 즉사할 만큼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사고 당시 냉각 수조에 보관됐던 핵연료봉들도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4호기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도쿄전력은 지난 2014년 4호기 옆 냉각 수조에서 1,500여 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1호기부터 3호기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미루다가 이번에 3호기부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이었겠군요.
예, 커다란 기중기에 달린 연료 취급기라고 불리는 로봇 팔이 천천히 3호기 옆 냉각 수조 안에 있는 핵연료봉을 운반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자칫 운반을 하다가 핵연료봉을 떨어뜨리면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3호기에는 핵연료봉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현재 냉각 수조에는 모두 566개의 핵연료봉이 보관돼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2년에 걸쳐서 이를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네, 핵연료봉은 옮긴다지만 녹아내린 핵연료는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원자로 압력 용기를 뚫고 바닥으로 흘려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도쿄전력은 이 핵연료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쿄전력은 최근에 2호기에 파이프 형태의 로봇을 넣어서 핵물질 잔해를 일부 확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1호기에서 3호기에 녹아내린 이 핵연료가 800톤 이상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8년이 지나도록 수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군요.
예, 당초 도쿄전력 측은 이 폐로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40년이 걸릴 거다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지난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종종 비교가 되는데요.
네.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어떻게 수습이 됐었습니까?
예, 당시 소련 정부는요, 이 아예 콘크리트로 원자로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핵 연료봉을 꺼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본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사람이 다시 사는 곳으로 부흥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폐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현장을 방문했다고요?
예, 아베 신조 총리가 1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방문했을 때는 방호복을 착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양복 차림으로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방사능의 영향이 줄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국경지역에서 붙잡은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 보내는 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안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고요?
예,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4일 ABC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인 This Week에 출연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 중이란 건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남부 국경에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법을 고친다면 이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난처 도시는 이민자 보호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체류 신분 때문에 검문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최소한 두 차례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백악관은 이미 거부한 방안이라고 밝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는 한 가지 안으로 고려했다가 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려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원하는 바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항상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을 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길까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고 실제 시행한다고 해도 법정 다툼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또 국경 지역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수송하려면 또 돈이 드는데요. 연방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할 만한 생각이 아니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백악관은 특히 펠로시 의장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는 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민 개혁 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역시 힘든 일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그런데요. 지난주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초당적인 이민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 반응이 좀 미지근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법안이 나오든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가 한 발 물러섰죠.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1년 동안 지켜본 뒤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뉴욕타임스 신문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맥컬리넌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에게 국경 폐쇄를 지시하면서 이 때문에 맥켈리넌 국장이 수감되면 사면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 낮 최고 2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7도, 최고 17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4도, 최고 21도. 해주 오전 맑고 오후 구름 많이 끼고 최저 7도, 최고 16도입니다. 함흥, 장진 모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함흥은 최저 6도, 최고 24도. 장지는 최저 영하 3도, 최고 17도입니다. 해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20도입니다. 선봉은 맑고 최저 1도, 최고 15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먼바다에서는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입니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에서 미국과 타이완 관계 수립 40주년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 전투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오늘 타이완 부근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경보기와 폭격기, 수송기, 수호기 전투기 등 군용기들이 오늘 중국 남부에서 이륙해 타이완과 필리핀 바시해협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타이완 군당국은 항공기와 감시선 등을 출동시켜 중국 측의 움직임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자국 전함과 전투기, 정찰기가 타이완 주변에서 필요에 따라 정례적인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주 타이완 협회의 제임스 모리어티 대표는 위협과 강압으로 타이완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고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 타이완 협회에서는 이날 폴 라이언 전 미 하원 의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완 관계법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대표단과 이틀 일정의 협상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9월 양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첫 협상에서 교섭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협상 항목에 물품 관세 외에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 환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상품무역과 일부 서비스 분야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일본과 중국이 경제, 환경, 국제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늘 고노다로 외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 커창 중국 총리를 예방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측 간 대화가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며 양국 관계를 더욱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상은 이에 일본과 중국은 양국 간 다양하고 어려운 현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서 양자 현안은 물론 국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고노 외상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양자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도록 모든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남미 4개국을 순방한 폼페오 장관은 어제 마지막 일정으로 베네수엘라 국경 인근인 콜롬비아 쿠쿠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제재와 비자 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두로 정권과 지지 세력들이 그들의 부패와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쿠쿠타의 이민자 센터를 방문하고 베네수엘라를 위한 국제단체의 인도주의 원조 물품이 보관된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쿠데타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가운데 즉각적인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수단 직업인 협회가 수도 하루툼의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흘째 연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수단 직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위원회가 문민정부에 즉각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킬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의 자국 대사관을 스파이 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11일 영국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7년 동안 도피 중이던 어산지에 대한 보호를 철회했고 이후 어산지는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